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4월 8일 화요일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 처음 말하는 창세기 22장에서 쉐, 어린 양, 히브리어가 처음 언급된다.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자주 나타나는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가리켜 20번 이상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압도적인 장면 중 하나인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실에 이르는 장면의 중심은 바로 어린 양이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출애굽기 12장 3에서 13절, 요한계시록 5장 5에서 10절을 읽어보라. 거의 희생 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이삭의 이야기는 양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본 장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성경에서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이삭이 질문하는 장면에서다. 아주 흥미롭게도 성경의 이후 기록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답한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 38권은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점진적으로 이삭의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유월절 의식부터 양치기였던 다윗의 초기 직업과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일을 통해 전체 내용은 이삭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메시아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 이윽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사역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 한편 요한복음 1장 29에서 34절에서 나타난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보라. 이보다 더 그 모든 상황이 마치 침례 요한이 이삭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없다. 죄인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인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기록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여호와의 천사의 소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해보라. 모든 실마리를 함께 엮어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는 우리가 요한의 계시에 기록된 죽임당한 어린 양을 이해하는 데 많은 빛을 비춰준다. 교훈입니다. 창세기에 주어진 어린 양에 대한 질문에 성경은 어린 양이 우리의 대속자임을 밝힌다. 이 사실은 요한의 계시에 나타난 어린 양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묵상.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그토록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심판에서 대속제물 되신 그분이 없다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흠 없는 양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자신이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없으며 그 자신이 죄인이기에 자기의 생명으로 대속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스스로 죽음을 맛보는 대신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였다. 죄의 벌이 무죄한 짐승에게 옮겨졌고 그 짐승은 즉시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하였다.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30. 어린 양을 예비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 앞에 계시며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기도함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매여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메마른 신앙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얻을 복만을 바라보며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는 별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신앙을 함으로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남편이나 아내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신앙을 하는 것이죠.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을 바라며 그 주시는 복만을 달라고 떼쓰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만을 쫓아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을 만남으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이 닥쳐와도 그 기별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 심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기 일에 바쁜 것입니다. 잔치를 열어도 오지 않는 것이죠. 밭을 사서 소를 사서 나는 이제 장가를 막 들어서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징조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정말로 거대하고 웅장하게 건축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물들을 짝지어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그러한 장면은 그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시 놀랄 뿐 여전히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와 같이 평온한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튀르기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임하였죠. 다시는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고 수많은 나라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랑이 식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임박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때와 지금이 같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다림과 외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와 간절함은 너무 커서 하루를 천년의 시간처럼 힘들게 참고 계시지만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또한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며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또한 늦추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님은 왜 안 오시는가? 예수님의 재림은 헛된 약속인가?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고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를 땅에 그냥 확 보내셔가지고 세상을 물로 싹 청소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길고 오래도록 사랑으로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셨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세상과는 모든 것을 단절하고 홀로 외딴 곳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신 곳에 함께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녹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86페이지에는 그는 에녹은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하였다. 그는 그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며 그들의 악행을 버리라고 간청하면서 도처에 횡행하는 죄악을 책망하고 범죄자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그의 세대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심판의 기별을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깊은 산 속에 홀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삶이 동행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노아 홍수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돌이키길 간절히 원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낸다. 의역하면 그가 죽을 때에, 즉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을, 홍수를 보낸다는 뜻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하여 심판의 기별을 전하셨고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무드셀라의 나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고 죽었습니까? 네, 맞아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의 삶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드셀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 1년 1년의 삶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무드셀라는 아버지의 에녹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도 심판의 기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더 살아나아갔고 결국 그는 가장 장수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오래 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의 기간을 더 오랫동안 주기 위하여 그 오랜 시간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의 기별이 아담, 셋, 에녹, 그리고 누구에게로 전해졌다고요? 네,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에게 전해졌습니다. 무드셀라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후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 곁으로 간 것은 무드셀라에게 더 큰 믿음의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손자 노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산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 시간이 되실 때 창세기 5장을 펴시고 믿음의 조상들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시면 홍수가 일어난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바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와 같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성취된 살아있는 예언의 삶이 무드셀라의 삶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무드셀라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홍수 당시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은 무드셀라보다 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장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별을 듣지 못한 자들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사랑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969년, 거의 천년의 기다림을 통하여 심판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은 그 사랑의 기다림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노아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통하여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신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이면 학교에 가지 않으시고 교회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안식일이면 저희 아버지를 잡으러 교회에 오시고 아버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투쟁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중학교 시절도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며 안식일을 지키셨던 아버지, 심지어 집안에 갇히기도 하시면서 신앙을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결국 믿음을 지키시기 위하여 젊은 나이에 집을 나와 바닷가 한적한 조용한 마을에서 작은 공장에 다니시면서 재림신앙을 하시는 장로님의 밑에서 신앙을 지키시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가정에서 태어나 믿음 안에 자라신 저희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시고 형과 저를 낳아서 서울에서 작은 삼육우유 대리점을 운영하시며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을 하지 않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당뇨로 인하여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고 병원에 자주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결국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하여 시골로 내려오셔서 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을 모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린 제 기억에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뿐 아니라 저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도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젊은 나이에 시골 생활을 시작하시며 그 어르신들을 다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하여 시골로 내려오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너무나 힘든 일상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명절이면 할아버지의 형제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장손이 제사를 안 드린다고 저희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시며 혼내시던 기억들이 납니다. 돼지고기를 사오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돼지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내오라고 요청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여전히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드디어 저의 할머니께서 먼저 신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 안 되어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식사하시며 못 이기시는 척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손자 둘이 다 목사한다고 신학과에 들어갔는데 이 할애비도 이제 교회에 다녀야지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시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희 부모님에게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셨지만 사실 손자인 저에게는 할아버지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안식일이면 얼마나 텔레비가 보고 싶었는지, 그때면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가 할아버지 품에서 보고 싶었던 만화를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 심부름도 잘 해드리면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손자인 저에게 할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그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이었고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저의 형도 목회를 시작하였고 저도 인턴 전도사가 되어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병환으로 주 안에 잠드시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에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랑 같이 하늘에 꼭 같이 가요 라고 물었을 때 가쁜 숨을 몰아쉬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으셔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으로 대답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잠드시기 전에 자녀 손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 믿음을 간직하시고 재림의 소망을 간직하시며 주 안에 잠드신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시고 일찍 오셨다면 신앙을 간직한 아들과 며느리를 핍박하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제가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찌 보면 재림의 날 만나지 못하는 분이 되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기다림은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우리들의 회심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주의 재림을 앞둔 이 시점에 모든 것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이기적이며 세상의 수많은 징조들 앞에서도 세상은 진리의 기별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통하여, 셋을 통하여, 에녹을 통하여, 그리고 무드셀라와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홍수 이전에 일찍이 천년보다 아니 더 이전부터 심판의 기별을 전하시며 사랑으로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장수한 삶을 살았던 것은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노아의 때에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무드셀라가 그리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같이 무드셀라와 같이 노아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재림을 고대하시며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때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기다림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재림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다린다 신랑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심을 압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이 오늘 보았사오니, 날마다 감사함으로 이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며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한나 모의 경우. 특별히 이것은 사업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만일 그들이 잘못하면 모두가 잘못하게 된다. 책임이 크면 클수록 불성실의 경우에서의 파괴도 커진다. 만일 지도적 위치에 있는 형제가 그들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지도를 받는 자 역시 그들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배틀크릭에서 사업의 선두에 서 있는 자는 어느 곳에서나 양떼의 본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은 큰 상급을 얻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그런 위치에 설 것 같으면 그들은 무서운 문책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바를 다했다. 만일 우리에게 지난 여름과 가을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을 것 같으면 지금 모호자매는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증언 13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진정한 환경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기꺼이 수락하고 우리가 자금에 대한 책임을 맡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금을 소유함으로써 지나간 과거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사탄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손을 묶어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탐욕적이 되게 하여 모호자매의 경우와 같은 잔인한 일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쫓겨난 자와 과부와 고아, 도와주어야 할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중에 있는 목사를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금을 사용해야 할 많은 경우를 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자금을 원한다. 거의 4반세기에 해당되는 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여행의 경험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상태를 느껴본 바에 의하여 우리는 주님의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나는 내 스스로 봉투를 사고 우표값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생애의 많은 부분을 편지 쓰는 데 보냈다. 그런데 나를 무섭게 지치게 하고 쇠약하게 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내가 사용한 우표값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자금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그것을 거절하거나 출판소와 같은 자산의 목적에 배당해버렸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활동할 의무를 감당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자금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나의 염려는 사라졌다. 모호자매에 대한 이 사정은 나를 충분히 각성시켜 우리에게서 자금을 빼앗는 사탄의 일을 깨닫게 했다. 불쌍한 모호자매, 그 자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남편은 심한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교제하기를 열망하던 사랑하는 어머니가 없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함께 갖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만일 우리가 이 자매의 소원과 필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의 위치에 서 있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들처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나는 모호자매의 사정에 아무런 책임도 지기를 원치 않을 만큼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졌던 어떤 사람이 느껴야 하는 그런 양심의 고통을 그대들은 결코 느끼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귀중하고 자아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종을 등한히 할 만큼 속임당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등한히 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변명의 말을 했다. 우리는 너무도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해왔으므로 낯선 자를 두려워한다고. 우리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우리가 가치 없는 사람을 돌봐주므로 약이 되는 어려움 때문에 어떤 실수를 범하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낯선 사람을 대접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는가? 바울은 히브리인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이 필요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그쳐도 좋을 때가 있다는 말로 스스로 위로를 받지 말라. 그는 계속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라. 형제여, 다음번 그대들의 아침 저녁 가족 예배 때 그 성경절을 취하여 읽어라. 하늘나라에 영접될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백성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한 것이었다. 이 선한 일들을 한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는 인류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했다. 왼편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백성의 필요를 등한히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했다. 이처럼 등한히 한 일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한 것이며 위대한 결정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루스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따라 나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한편으로는 용기 있는 일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발람회를 기점으로 다시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이지 말라는 모세의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헌법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룻의 결심이 특별하고 위대한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둘째, 룻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닥치더라도 나오미와 함께 유숙하기로 결심합니다. 셋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든 이해관계를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넷째, 룻은 자신이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다섯째, 룻은 나오미와 죽음도 같이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여섯째, 룻은 나오미와 함께 무덤에도 장사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결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르바와 룻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오르바는 이러한 결심을 할 만큼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심의 마지막 도장으로 룻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7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의 이 말을 보면 룻은 지금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호소인 동시에 가장 무서운 맹세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엄숙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상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네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어린 사무엘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사이에 벌어진 사건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천하에 못돼 먹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리와 비누하스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온갖 나쁜 일들을 서슴없이 거행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쁜 일들을 행했는지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요약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불량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량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수종들던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약한 아버지였던 엘리는 그들을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로 성전에 들어와 교육을 받던 사무엘에게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를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엘리의 집안에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의 선언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자신의 부모와 같은 스승이요 대제사장에게, 그것도 이미 너무나 나이가 많아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늙은 노인 엘리에게 전해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쭈뼛거렸습니다. 우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5장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은 당시 사울왕에게 쫓기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선지자 사무엘마저 죽고 마음이 허전한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큰 부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그는 양이 3천에 염소가 자그마치 1천이었습니다. 그런 나발이 양털을 깎게 되었고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매몰차게 빈손으로 소년들을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나발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나발의 아내로서 지혜로웠던 아비가엘에게 전해졌고 아비가엘은 급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그의 부하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바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열왕기상 2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의 못된 행위를 놓고 이와 같은 맹세를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맹세를 지금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